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 추락한 독일 국적 여객기 탑승자 150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알라인 비달리에 프랑스 교통장관은 사고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을 이륙한 지 52분 만인 오전 10시 47분 구조 요청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구조 요청은 여객기가 프랑스 남동부 5000피트 상공을 비행할 무렵 이뤄졌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달리에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사고기에 독일과 스페인, 터키인 등이 탑승했었고 프랑스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것으로 보이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애도를 표했습니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24일 하루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라크에 한정됐던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대한 공습을 시리아까지 확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시리아 정부의 동의 없이 시리아에 있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 기지를 공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퍼 총리는 이라크에 있는 ISIL이 공습을 피해 중화기를 자유롭게 시리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ISIL에 어떤 은신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퍼 총리는 이달로 만료되는 ISIL에 대한 공습 작전을 2016년 3월로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시리아 내 ISIL 공습을 할 경우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회원국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시리아에 공습을 가한 나라가 됩니다. 하락세를 유지하던 유가가 최근 반등하고 다른 분야 물가도 오르면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에 비해 0.2%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2개월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률이 2% 이하로 유지될 경우 경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위기 시절 기준금리를 거의 0%로 낮추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이 개선되자 금리 인상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막기 위해 비밀 공작을 벌였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지난해 이스라엘이 회담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도청과 비밀 브리핑 정보, 정보원 등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를 부인하면서 이란 지도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협상 대표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특히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리들은 외부 세력의 협상 개입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안보와 경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사회 간접 자본 정비를 위해 11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외교와 국방장관 연석회담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5일 중국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3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함 피격 5주기를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도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 출신 안보 전문가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데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함 피격 5주기를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또다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며 북한의 사실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폭침은 이미 국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5.24 제재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5.24 조치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도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민서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층이 있는데 북한이 폭침시킨 소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제 기본 입장입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이유와 관련해 다른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 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24일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최근에 남북관계를 요구해왔고요. 김정은 체제의 안착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이제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우회해서 남북관계를 열고자 하는 그런 전술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는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24 조치는 근본적으로 해제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기반 시설은 곧 무너질 듯 매우 취약하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존 브래넌 국장이 밝혔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미국 정부의 북한 인터넷망 보복 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22일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이 곧 무너질 듯 취약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던 중 북한에 대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북한 체제가 여러 도전 과제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는 불행하게도 북한이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보다는 군사 능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또 북한 인터넷망의 문제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이 인터넷망이 마비된 것이 미국의 보복 공격이었느냐는 질문에 브래넌 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했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터넷망은 지난해 12월 23일 10시간가량 완전 멈춘 데 이어 일주일 넘게 접속 불량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터넷망 보복 공격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담화를 내고 그 배후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발표 직후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첫 조치로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3개 단체와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계획의 포기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have called on North Korea to abandon both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This is required by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는 압도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며 위협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미국이 유사시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임을 줄곧 다짐해온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북한의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0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무기 공격에 독점권을 지닌 것은 아니라면서 핵과 재래식 전쟁에 대해 모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방부에 몸담았던 안보 전문가들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통합 방어체계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도를 우려하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과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대니얼 추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To the extent China is concerned that US BMD systems or more importantly allied BMD systems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위협을 넘어 중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가 오히려 미국과 협력해야 할 동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추 연구원은 23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ithout a North Korean threat there, we can talk about the future of missile defense, but right now it's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 위협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사드 배치의 의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추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한국 간 전술적, 전략적 운용에는 틈새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절대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막아내는데 통합미사일 방어체계가 개별 운용체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se are absolutely critical capabilities to neutralize. And missile defense is certainly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at.
미국 국방장관실에서 한반도 담당 선임 자문역을 지낸 벤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 연구원은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kind of like a minimum measure necessary to be able to sleep at night.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이 성장할수록 미국의 아시아 기지와 한국의 취약성이 당연히 커지는 만큼 그 위협을 막아내거나 줄이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한정된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미사일 방어를 갖추고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이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의 개발을 완료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방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원점 지역 타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군 전방에 실전 배치되는 차기 다연장 천무. 최대 사거리 80km로 한국군 포병 전력 중 사거리가 가장 긴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의 2배입니다. 천무가 배치되면 한국군 포병 전력의 사거리는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북한이 보유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54에서 65km로 천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발사 차량에 다양한 로켓탄을 탑재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발사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차기 다연장이 전력화되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화력 대응 태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무가 배치되면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 북한의 원점 도발과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입니다.
지금 현재 서북도서 방위에 대한 저희의 대비태세와 능력은 필요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전력 증강을 해나갈 것입니다.
차기 다연장은 하나의 발사대에 유도 로켓과 무유도 로켓 등 다양한 로켓탄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다용도 포병 무기 체계로 발사대와 탄약 운반 차량, 로켓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앞으로 차기 다연장 수백여 문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의 이민복 단장은 24일 대북 전단 살포는 조건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전단 살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 소식을 전하는 대북 전단이 언론이며 언론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사과해도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장은 다만 북한이 라디오와 인터넷과 같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북한 당국에 답변을 요구하는 새로운 동영상이 제작돼 공개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수용소 존재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우려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가족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나는 정진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입니다. 제가 북한 당국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탈북자 정광일 씨는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에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이후 당국의 모진 고문에 못 이겨 한국의 간첩임을 자백한 뒤 2000년 4월부터 3년 동안 요덕관리소에 수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수용소에서 하루 16시간씩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정 씨는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 씨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 당국에 자신이 수감됐던 요덕관리소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수감되었던 함경남도 요덕군 구읍리 서림천리에 있던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여러 수감자들이 3년간의 수감 생활을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요덕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강철원 씨는 9살 때 7살이던 동생 등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며 도대체 9살짜리 어린이가 어떻게 정치범이 될 수 있느냐고 북한 당국에 물었습니다.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그 7살, 9살 아이가 정치범으로 되는지 북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왜 우리가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북한 당국은 밝혀주기 바랍니다.
강 씨는 요덕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무차별적인 강제 노역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가혹한 학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대북단체인 북한전략센터를 이끌고 있는 강 씨는 북한 당국에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2,300만 북한 동포들이 다 아는 이 북한의 수용소에 대해서 이제는 북한 당국이 명백하게 밝히고 그동안 자행됐던 반일륜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명백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탈북자 김동남 씨는 한국에 정착한 후 북한에 남아있던 아들을 데려오려 노력하던 중 아들이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중국에서 한국계 미국인 목사를 만나 복음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후 아들이 함경북도 화성에 있는 16호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함경북도 화성에 있는 그 16호 관리소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알고 싶고 현재 살고 있는가 없는가도 알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서 온 세계에 다 공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줄 것을 바랍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탈북자 권영희 씨도 오빠 권영근 씨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난 1994년에 중국에 갔다 붙잡혀 강제 북송된 뒤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북한 당국에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전 세계 40여 개 인권단체와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국제연대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스웨덴 정부가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정부가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전스의 북한 의료 지원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의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이 지난해 프리미어전스와 함께 2016년 중반까지 2년 동안 대북 의료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웬글린 대변인은 이 자금이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지난해에도 프리미어전스의 대북 의료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구호단체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누리엘 대북 사업 담당관은 BOA에 지난해 스웨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들을 재건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this new health project is we are working in the four rural clinic to rehabilitate or to rebuild.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북한 의료진의 의술을 전수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지난해 프리미어전스의 대북 의료 지원 사업 외에도 유럽의 구호단체와 유엔 기구 스웨덴 적십자사 등을 통해 약 5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랭글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대변인은 올해 스웨덴 정부의 총 대북 지원 예산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스웨덴 정부가 북한 지원 사업에 매년 4천만 크로나, 미화 5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에 희토류 매장량을 부풀려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대외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희토류의 양이 무진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가자원개발성 조사국 책임부원은 23일 이 매체와의 대담에서 수년 전 호주 지질학자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이 2억 1,600만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임부원은 2010년 세계 희토류 소비량이 14만 톤 정도에 불과했다며 북한의 매장량은 대단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임부원은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열 발전 등에 꼭 필요한 물질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지하자원입니다. 특히 희토류 매장지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엄청난 양이 묻혀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 자원 전문가들은 호주 지질학자가 2억 톤이 넘는다고 한 매장량에 대해 직접 탐사가 아닌 만큼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 지역은 대부분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수 북한 자원 연구소장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북한 대변지인 조선신보에서 매장량을 2천만 톤 정도로 언급한 적이 있었다며 북한이 희토류 매장량을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자원개발 사업에 외자를 유치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뭐 국제 강물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예약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또 뭐 한 20% 이상 또 줄어들고 투자가 따라야 되는데 또 자기 내부적으로는 그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희토류도 많이 있으니까 기업이 뭐 이익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강정이다. 그래서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투자 유치 차원이라고 봐요.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북한과 합작으로 북한 내륙 철도의 개보수 사업에 착수하면서 희토류를 포함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도 뛰어들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희토류의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희토류는 60톤 남짓으로 전년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최경수 소장은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총량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북한의 희토류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희토류는 채굴부터 정제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규모 자본과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대내 매체에도 희토류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며 귀중한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 행사에 북한을 초청하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거쳐 제7차 세계 물포럼에 북한 관계자를 초청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 담당자가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세계물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위원장 명의의 초청장을 유네스코 북한 대표부에 보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물포럼은 민간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 WWC의 주관으로 지난 1997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머지않아 북한 라진항을 통해 연간 1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평양 남포 구간에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0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라진 핫산 사업의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진 핫산 사업은 러시아 극동의 핫산과 북한 라진항 간의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북한 라진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시범적으로 운송한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진 핫산 사업에 러시아 재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장래에 라진항을 통한 수송 규모를 연간 100만 톤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당초 포항을 복합 용도의 항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석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갈루시카 장관은 올해 말까지 평양 남포 구간의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페인트와 플라스틱 등의 원료인 금홍석을 포함해 북한 광물 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광물 사업으로 투자 수익이 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한 탐사 작업에 관해 북한 측과 러시아 기업들이 활발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이야말로 북러 교역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양국의 합의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승리라는 뜻의 포베다로 이름 붙여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앞으로 20년에 걸쳐 3,500km의 북한 내 철로와 터널, 교량 등이 개보수되며 25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자금은 북한 내 지하자원 수출로 충당됩니다. 남북러 삼각협력과 관련해 갈루시카 장관은 지난달 28일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과 모스크바에서 만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영토에 선도적 개발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의 틀 속에서 선도적 개발구의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극동개발부는 투자 활성화와 위험 감소, 수익 증가를 위한 독특하고도 효율적인 경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뚜렷한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0대와 30대인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일부는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장마당 세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는 자신들이 부모 세대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30대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그 80년대 세대들부터 지금 보면 경제난 속에서 좀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민첩한 그때 10대, 20대가 바로 저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뭐 불만이라든지 수령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양강도 해산에서 1993년 태어난 탈북자 박연미 씨는 김정일에 대해 충성심이 아니라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공포만 남아있었어요. 그 어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나 좋은 마음은 없었고요. 또 북한 김일성 정권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뭔 촌스럽게 그런 노래를 부르냐.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쪽에서는.
장마당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외부 세계의 문화와 정보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남한에서 들어온 뭐 트로트 가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라디오를 수리하면서 이렇게 KBS를 듣고 그리고 또 뭐 유괴 소리 방송도 가끔씩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많이 접하게 되면서 해외에 대한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죠.
지난 2010년에 한국에 입국한 올해 29살의 탈북자 이연서 씨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접한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는 남한을 동경하는 풍조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안 드림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 이제 남한에 가 있는 친척들이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할까? 빨리 연락을 해서 나도 남한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에 가는 게 이제 꿈인 거죠.
이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장마당을 기반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익숙하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탈북자 박연미 씨입니다.
한국에 와서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에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를 적응을 못하겠죠. 막 적응하는 게 힘들죠. 막 자본주의를 부각시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살아온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건데, 그러니까 쌀 한 톨도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고, 국가에서 받은 거랑은 전혀 없고, 거의 다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고.
장마당 세대는 북한에서 컴퓨터와 손전화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2012년을 전후로 손전화기를 본격 보급했는데, 당시 돈이 있던 장마당 상인과 젊은층이 주로 손전화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이 밖에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데다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북한군에 복무하다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50대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탈북병도 많고 그다음 군부대 살이 자체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 내가 얼마만큼 살 수 있대. 자기 인생을 소모한다, 소비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군복무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현재 북한 사회의 허리를 구성하는 장마당 세대와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는 아직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 권효진 씨는 젊은 층 일부에서는 자기와 같은 또래인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가 된 데 대해 심리적 반발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같은 군인 출신이 한 명 왔습니다. 야, 자기는 생각해보니 김정은이하고 자기랑 나이가 같은데 아버지 세대들이 충실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한 3, 40년 충실하자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더라니까 새까맣게. 그래서 자기가 탈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부 세계에서는 700만에 달하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장차 북한의 변화를 이끌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백화성 씨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북한의 어떤 그 대한 세력이 될 거라고는 아직까지 기대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북한도 나름대로 젊은 세대였던 그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잠재우면서 그게 폭력이든 아니면 또 당근이든 양쪽을 다 이용해서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반면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장마당 세대가 장차 북한 변화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자유주의 이런 게 좀 더 팽배해지다 보면은 그리고 그래서 체제 전환 뭔가 개혁과 개방해야 된다 이런 욕구를 행동으로 분출시킨다면 충분히 장마당 세대가 북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하나의 추종 세력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스페인에서 독일로 향하던 에어버스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5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 핵협상 내용을 몰래 빼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서방 국가들의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객기 추락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24일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독일 항공기 저먼윙스 소속으로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20 기종인데요. 저먼윙스는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의 저가 항공사입니다.
생존자가 없는 것 같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여객기는 당초 탑승자가 148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먼윙스는 다시 150명이 탔다고 정정했는데요. 승무원 6명과 승객 144명 등 15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추락 사실을 발표하면서 상황을 볼 때 생존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베르나즈 카즈니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수색 작업이 시작됐고 해발 2000m 지점에서 잔해가 발견됐다고 말했는데요. 카즈니브 장관도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객기가 추락한 지점이 험한 산악지대라서 생존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탑승자들의 국적이 알려졌습니까?
아직 여객기가 추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은데요.
네.
다만 이 항공편은 평소 독일인들이 많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추락 사실을 알리면서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탑승객 중 상당수가 독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탑승객 중 45명은 스페인 국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나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여객기가 추락 직전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갔고요. 조종사가 관제탑으로 비상 상황임을 알렸다는 정도만 밝혀진 상태입니다. 특히 여객기가 이륙 직후나 추락 직전이 아닌 고고도에서 정속 비행 중에 추락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 여객기는 오전 10시쯤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2시간 후 뒤셀도르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륙 후 50분 정도 지난 후 조종사가 기체에 이상이 생겼다며 비상착륙을 요청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고도가 비상상황을 알리기 전 약 11,000m에서 추락 직전에는 2000m까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따라서 조종사가 비상상황임을 여객기를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추락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비행 중 엔진 결함과 항속 센서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추락 여객기의 모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도 아직은 추락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테러 공격일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기자회견을 가졌군요.
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면서 탑승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현장에 가서 사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번 여객기 추락은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라며 프랑스의 비상 대응을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어떤 기종입니까?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지난 1991년에 제작한 A320 여객기인데요. 180명까지 태울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비행에는 승무원 6명과 승객 144명 등 15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악지대에 추락했기 때문에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여객기는 전 세계 많은 항공사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비교적 안전한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자바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소속 여객기도 이번 여객기와 같은 A320 기종이었고요.
네.
탑승자 162명 중 생존자는 없었는데요. 당시 추락 원인은 아직도 조사 중이지만 악천후 때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란 핵 문제와 팔레스타인 관련 발언으로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얼어붙었는데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데니스 맥도노 백악관 비서실장은 23일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례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네타냐후 총리의 최근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맥도노 실장은 50년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끝나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맥도노 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앞서 그가 이번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됐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승리한 총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됐었는데요. 맥도노 실장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은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최종 목표 중 하나라며 이를 거부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매우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반발이 있자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 전 발언을 취소하는 듯한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맥도노 실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언급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맥도노 실장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대해 군사적 지배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그런 정책은 이스라엘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은 자신들만의 주권국가에서 살고 스스로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신도 팔레스타인과의 평화공존을 지지하지만 그 전에 팔레스타인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줄곧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개의 국가해법을 지지해왔는데요. 이번 맥도노 실장도 두 개의 국가해법은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이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출신 대통령이 모두 추구한 목표이자 현재에도 그 목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이 참여 중인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 내용을 몰래 빼냈다고요.
네, 미국의 보수적인 신문이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핵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란과 주요 6개국 사이에서 협상 내용을 몰래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백악관은 지난해 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도청과 미국 정부의 비밀 브리핑, 또 정보원과 유럽의 외교 연락책을 통해 이런 민감한 비밀 협상 내용을 빼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빼낸 정보를 핵 협상에 반대하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사실에 백악관이 분노했다고 미 정보 관리에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즉각 부인했는데요. 동맹국인 미국을 대상으로 간첩 활동을 펴지 않았으며 대신에 이란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협상 내용을 감시를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 의회에서 핵 협상에 반대하는 연설을 해서 백악관이 강하게 비난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을 앞두고 연설에서 비공개 협상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었는데요.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긴 했지만 핵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개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매우 나쁜 거래이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번 협상이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없앨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은 없으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핵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앨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최근 이란인들에게 보낸 공개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이란이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핵 문제 해결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23일 미국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는데요. 이란 핵 협상 타결안은 이란의 어떠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남겨선 안 된다며 앞으로 수십 년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서방 국가들의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영어로 줄여서 AIIB 이렇게 부르는데요. 중국이 이미 지난해 설립을 발표했고요. 올해 말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서방 주도의 기존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대응할 기구로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최근 영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가 가입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서방국들의 가입을 이끌어낸 데는 거부권 포기를 시사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부권이 뭔가요?
미국이 주도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우를 예를 드리면요. 미국은 전체 지분의 17.7%를 갖고 있지만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결국 모든 사안은 미국이 동의해야만 시행이 가능한데요.
네.
이는 다른 회원국들, 특히 높은 지분을 가진 나라들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은 이번에 서방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거부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몇 나라가 참여했습니까?
지금까지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모두 34개국인데요. 이 중 28개국은 아시아와 뉴질랜드, 중동 등 아시아권 국가입니다. 서방국은 지난 13일 영국이 처음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물꼬를 텄는데요. 이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고 스위스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는 인도는 일찌감치 참여했고요. 한국은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기존 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을 미국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났군요.
네, 아베 신조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외교 국방장관 연속회담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고요. 또 조코이 대통령은 일본의 전후 70년간 평화국가 행보를 높이 평가하고 다음 달 앞선 인도네시아에 열리는 반동회의에 아베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일본이 차관 제공도 약속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도로 교량 등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위해 1,400억엔 미화로 약 11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문제를 논의했습니까?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어 중국을 간다고요?
네, 조코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25일 중국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로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나름대로 외교적 균형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25일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13도 되겠습니다. 신의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0도. 개성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13도 예상됩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11도입니다. 청진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준비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신대륙을 찾고 두 달여 동안 카리브해 연안을 탐사한 콜럼버스는 자원한 부하 39명을 지금의 아이티인 히스파니올라 섬에 남겨두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몇몇 원주민과 향료, 지역 농작물.
이어진 아침 방송 일상에서 가지고.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의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